하나님이 너희를 성막에서 섬기게 하신 것이 어찌 적은 일이냐?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도 구하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이나 뺑뺑 돌며 방황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고 하신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고 그 땅의 성읍들과 거민들은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전의를 상실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바닷가운데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르우벤 지파에 속한 세 사람,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래서 도합 네 명이 회중의 대표 250명과 함께 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너무했도다. 선을 넘었도다. 이어서 고라 일행은 왜 모세와 아론이 너무했다고 하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 위에 너희 자신을 높이느냐 합니다. 여기 회중이라는 표현과 우리 개역성경의 여호와의 총회라는 표현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회중이건 이스라엘의 총회건 같은 말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전제는 둘 다 맞습니다. 이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는 이들 가운데도 계십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 가운데도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2주일 전 주일 설교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옷단 술에 청색실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늘 옷을 입을 때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기억하라. 그 목적으로 옷 술에 청색실을 달게 하셨습니다. 고라가 처음에 한 두 마디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이 옳은 전제로부터 틀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신을 다른 백성 위로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하는 정죄에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고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모든 백성이 다 같은 책임이나 다 같은 역할이나 다 같은 특권을 부여받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만드시고 다른 일을 맡기시고 다른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하시고 다른 열두 지파는 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차별을 두셨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레위의 증손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같은 레위의 자손들인데 같은 레위의 손자 증손인데 그 가운데 소수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못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각 다른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진을 칠 때도 다 다른 곳에 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바로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포진하게 하시고 나머지 열두 지파는 레위 지파의 진 바깥쪽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막으로부터 2000규빗이나 떨어져서 915m나 떨어져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아주 멀리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로 주위에 사방에 진을 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차별을 두셔서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은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치게 하시고 가장 영예의 자리에 진을 치게 하시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나머지 3면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맡겨진 임무와 특권에 따라서 영예의 순서대로 고핫 자손은 제일 남쪽에 진을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제일 북쪽에 제일 안 좋은데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열두 지파를 세 지파씩 넷으로 나누어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하실 때에도 가장 영의 위치는 성막 동쪽에는 유다 지파 진을 치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그 다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는 북쪽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고려하시고 이들의 나이 순서를 고려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을 고려하셔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부족들을 배치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 모두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평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부여받았고 기능에 따라서 다른 특권을 누렸습니다. 고라 일행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자신을 다른 백성들 위로 높이느냐 하는 비난은 옳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 본질적으로 같으니까 우리가 하는 기능도 역할도 같아야 된다 하는 어리석은 주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00% 비논리적인 추론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은 자신을 다른 백성들 위로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민간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된 것은 이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100%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이들을 임명하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계속 따르기를 거부했을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노예 근성의 뿌리가 깊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가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곰곰 생각해 보면은 뜻밖의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특권층인 레위인 가운데서도 가장 특권층인 고핫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따로 있는데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 레위인이 누리는데 레위인 가운데서도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탑 10%에 드는 직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막들의 펜스 기둥이나 말뚝 같은 것이나 분해하고 조립하고 나르는 무라리 자손들과는 달리 성막에서 가장 귀한 언약궤, 금초대, 떡상 같은 성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레위인 가운데서 가장 영예의 자리인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라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도 특권층이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왕족 지파인 유다 지파 바로 다음 서열인 르우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역시 영예의 위치는 위치인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종교계의 특권층인 고라와 정치계의 특권층인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지도자 제사장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간 지도자 하나님의 대변인 모세를 대적한 겁니다. 자기들이 탑 10%에 속하는데 탑 5%, 탑 1%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나는 왜 이런 거를 못하느냐 하고 항의한 겁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다면 기존 계층 구조의 가장 밑바닥, 곧 성막을 기준으로 북쪽에 진을 친 므라리 족속과 단 지파로부터 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않게 고핫 족속과 르우벤 족속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들은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들도 탑 5%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탑 1% 하나밖에 없는 민간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탑 10%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왜 평등을 주장하겠어요? 평등을 주장하면은 밑에 있는 90%가 다 올라와서 자기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전혀 평등에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핑계에 불과하고 자신은 자기가 탑 5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늘 정치가들이 그렇듯이 일반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우리 평등해야 된다. 고핫 자손인 고라와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작당해서 모반을 일으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장막은 모두 성막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 바로 밑에 여기 고핫 자손의 장막이 있고 고핫 장막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여기 르우벤 족속의 장막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가까웠기에 자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작당했던 것 같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백성의 지도자 250명이 모반을 일으키자 모세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고라와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꾸짖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왜 분수에 지나치는지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가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까지 구하느냐. 그리고 이들이 하는 짓이 사실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대변인으로 세우신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모세는 12절에서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냅니다. 이들도 꾸짖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무리들의 첫 번째 반역이 아론에 대한 반역이었다면 이들의 두 번째 반역은 모세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흉내내서 그게 어찌 작은 일이냐 하고 빈정거립니다. 네가 이제는 우리 위에 방백으로 군림하려고 하느냐? 네가 왕자로 있던 애굽인 줄 아느냐?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내가 정말 리더면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는구나 하고 힐문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장님이 되게 해서 너를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들에게 도전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내일 아침에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서 갖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지 한번 보자고 도전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지 보자는 겁니다. 사실 고라 일행은 모세로부터 이 도전을 받는 즉시 섬짓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제 곧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했다가 그 자리에서 불벼락을 맞아서 즉사당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특권을 받은 대제사장도 후보자도 불로 소멸되었다면 자신들과 같이 허락받지 않은 자들은 여호와께 가까이 가면 당장 불로 소멸될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질서에 대한 반역의 결말은 모반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으로부터 이스라엘 회중 도망갈 기회를 달라고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역시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회중에게 명합니다. 반역자들의 장막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그래서 너희는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장막에 속한 자들만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32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는데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던 120명의 백성 대표들, 족장들도 죽이십니다.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떨어졌던 운명, 똑같은 운명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 250개를 망치로 쳐서 번제단을 싸는 편초를 만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가 되게 하라. 제사를 드리러 성막들에 들어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특권,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을 기억하라고. 그 규례를 어길 때에는 고라와 그 일당에게 일어났던 운명에 처하고 그리고 250명 리더들처럼 불로 살음을 당하리라 하는 것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목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을 구원하시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멸하려 하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 내가 이제는 정말 다 태워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은 즉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을 벌써 내리셨는데 벌써 14,700명이나 연병으로 죽었는데 모세의 또 아론의 중보로 그 연병을 그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열두 지파 대표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한 후에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회막 안에 하룻밤 두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그 앞에 모이게 한 후에 그 지팡이들 13개를 내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두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인데 한 지팡이, 아론에게 속한 지팡이만 싹신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열두 지파는 택하지 않고 아론에게 속한 지파만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자신 앞에서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여 죽지 않게 하라. 아론의 막대기에서 움이 피고 또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은 수많은 경고와 심판과 기념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끝까지 배우지 못하고 자신들 죽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남자 목사와 장로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자신을 여호와의 총회 위에 높이느뇨 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방백으로 주관하려 하느냐 하고 대드는 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섬기게 한 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하시는데 너희가 왜 제사장의 직분도 구하느냐 하시는데 하나님의 총회,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감사함으로 받고 섬기고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더 높은 위치와 특권과 책임을 넘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총회에 여자 목사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하며 집사 제도만을 고집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리더들에게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과 그 후에 그들을 지지했던 백성들에게 일어난 심판에도 불구하고 성막 번제단의 편철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주신 추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계속 내 생각대로 무시하고 삽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문제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믿음을 너무나도 중요시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본질과 기능을 구분하지 못해서 혼동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똑같이 좋은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 치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서로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다른 성품과 기질과 속성을 갖고 태어났고 우리가 속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기능,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헬라인, 아비와 자녀 모두 각자 속한 영역에서 다른 기능을 합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역할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주인은 어떻게 하고 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과 기능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질에 있어서 같다고 기능에 있어서도 같아야 한다는 진리는 이건 100% 비논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자가 여자 성도가 남자 성도만 못하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요새 세상의 추이를 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가 본질적으로 모자란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역할이 뭐냐, 기능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 엘더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누가 엘더로 섬길 수 있는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장로가 갖춰야 하는 자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서신서에서는 장로가 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또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는 이유까지 되십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또 이유를 밝힙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빼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만드시면서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남자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이 좋은 귀한데 역할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각자로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일으키셔갖고 사용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여자를 리더로 사용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서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데보라가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문맥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들은 리더 역할을 하되 첫째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둘째 이들은 어느 누구도 리더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세 번째 이들이 차지했던 리더직은 항존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여자 리더를 일으키셔갖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존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남자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신약 어디에서도 인권 평등을 이유로 여자도 목사로 안수하라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 하는 명령만 제3제4 내리십니다. 물론 어린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하에 있는 자녀들 교회와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 그것보다 더 보람있고 존귀한 사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남자만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신 것은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남녀 평등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인용하는 그 많은 성경 말씀들 자세히 보면 단 하나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평등하다 같다 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는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 악을 쓰면서 내가 평등한데 왜 나는 이거 할 수 없느냐 저거 할 수 없냐 하면서 계속 싸움질만 하고 있는데 주님을 믿고 나면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특권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말한 후 그것은 우리가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동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종과 상전 간의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둘 다 같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에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평등하다 말하지 않고 다 다르니까 우리는 모두 한 몸을 이룬다 하고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물론 다릅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 헬라인보다 미리 심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평등이라는 개념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관심이 내 개인의 권리와 특권 여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집중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권리와 특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자존심과 체면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기독교 제자도의 정수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포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나의 생각을 교만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놓고 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헛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고 죽어야 역설적으로 생명체가 도단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복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나면은 내 권리, 특권 이거 찾지를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여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평균이라는 단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해서 대단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방문해서 모금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금운동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는가? 너희의 남는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서로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평균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나오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그들을 도와서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 평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이미 탑 10%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탑 5%를 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 갖다 대고 우리 평등해야 된다 하는 헛소리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등은 그런 평등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회 계층 구조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평균하게 하기 위한 그 평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입니다. 우리가 평등을 외치려면은 그것을 외쳐야 됩니다.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도 탑 익제큐티브가 되어야겠다, 나도 뭐가 되어야겠다 계속하는 거, 그거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평등보다 훨씬 더 나았고 훨씬 더 높은 고귀한 이상을 제시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타고난 죗된 본성 때문에, 골이 깊게 밴 악한 습관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 되고 공동체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같이 기업을 받는 것, 이런 고귀한 이상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나의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등해야 된다 외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평등을 외쳐도 나를 위해서 외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외칩니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등을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사는 근원적인 이유는 물론 단순한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확무오하다 하는 것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고쳐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죄된 생각과 감정으로 감히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취사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단 한 군데라도 말씀을 타협하면은 나머지 수많은 말씀들을 타협하게 됩니다. 오늘날 자유분방한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22장에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감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거 지금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취사선택하는 거 이거 아무렇게나 할 게 아닙니다. 그 consequence가 그 결말이라는 거는 엄청난 결말입니다. 차라리 아이 주님, 나 주님 말씀 무슨 소리인지 직관적으로 알겠는데 그 뜻대로 잘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대로 살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고쳐가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끝까지 붙어있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를 동경하는 것, 인도자가 되기 원하는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동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타이틀에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건 안수집사로 섬기건 권사로 섬기건 구역 인도자로 섬기건 상관없습니다. 성가대원이나 찬양팀 멤버로 섬기건 부엌 봉사요원으로 섬기건 사운드 부스에서 섬기건 무엇으로 섬기건 상관없습니다. 왜? 성경을 들여다보면 무엇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구할 것, 종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건 받은 것에 배를 남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똑같은 칭찬을 하시고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만은 영접하는 순간 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되었기에 우리는 팀으로서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섬기게 하신 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도 구하느냐?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격려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나중에 어디에서 어떤 교회를 섬기건 나와 같은 자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맡기신 것 이것을 늘 감화 감동 감사하며 살고 또한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고백하며 남의 직분 탐내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직분 멸시하지 않고 주어진 일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같이 기업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